출애굽기 27번 메시지. 이스라엘의 출애굽 두 번째. 이번 메시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출애굽을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 굴복된 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쫓아낸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떡을 발효시킬 시간도 없었으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과 금과 의복을 취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자녀와 양떼와 짐승떼로 더불어 애굽에서 빠져나갔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이방 땅에서의 거주 기간은 43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들이 탈출하는 밤은 지키는 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3장 18절의 말씀에서 그들은 전투 대응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추가적인 네 가지 요점들을 다룰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1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다루어진 물질적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요점들은 영적인 문제들과 관련됩니다. 13장은 12장과 14장의 사이에 삽입된 것이며 14장은 12장에 연이어 계속되어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체험의 관점에서 본다면 13장은 삽입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 12장의 연속입니다. 13장에 있는 모든 요점들은 적극적인 면에서의 영적 체험과 관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3장 2절은 초태생의 성화를 말합니다. 확실히 이것은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체험에 대한 특별한 방면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탈출하는 목적이 주님께로 성화되는 것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3장 3절부터 10절까지에서 우리는 아비벌의 기념일을 지키는 것에 관해 읽습니다. 이 기념의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유교병을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은 무교병의 날과 기념의 날이 되어야 했습니다. 13장 3절에 의하면 무교병을 먹은 것을 기념하고 추억해야 했습니다. 탈출을 기억하는 방법은 모든 누룩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념의 날과 무교병과 아비벌 이 세 가지는 함께 합니다. 13장 19절은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비련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세한 기술이 12장이나 14장에도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광야의 길을 통해 이끌어내신 것을 말한 9절 직후에 있다는 것은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천연적인 관념에 따른 것과는 반대되는 방법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짧은 길을 취하기를 원할지 모르나 그분은 멀리 도는 길을 취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요셉의 해골에 관한 기록에 곧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주님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가셨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체험의 빛 가운데서 이 장을 상고할 때 요셉의 해골에 관한 문제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에 관한 문제를 함께 묶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장을 조망할 때 우리는 이 장이 성화로 시작하여 그분의 백성을 위한 보호인 주님의 임재로 끝나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이제 이 놀라운 장을 상세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로 성별됨. 성화는 구속에 근거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은 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주님은 오직 처음 난 것만을 성별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는 그것들이 구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속된 것은 무엇이든 누구든 성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원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구속되었기 때문에 또한 성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애굽, 즉 세상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출애굽을 체험하기를 갈망한다면 우리는 구속되고 성별되어야 합니다. 주님께로 성별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애굽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신성한 요구에 의하면 구속된 모든 자들은 성별되어야 합니다. 구속은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것인 반면 성별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근세한적이라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구속밖에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합당한 분별이 있다면 우리는 구속에 이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성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초태생이 유월절 어린 양에 의해 구속되었기 때문에 사람과 짐승에게 속한 모든 초태생이 주님께로 성별되어야 했습니다. 초태생의 성화를 위해 소와 양은 그들을 대체할 다른 부류의 동물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주님이 희생으로 받으실 만한 정결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나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나귀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기 때문에 그분께 연락될 수 없으며 그분을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구속되어야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더욱 어리둥절하게 됩니다. 나귀의 첫 새끼가 이미 유월절 어린 양에 의해 구속되었는데 왜 성화 안에서 다시 구속될 필요가 있었습니까? 해답은 그것이 구속되다 할지라도 여전히 더러운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별되어 그분의 만족을 위해 주님께 제단 위에서 드려지기 위해 나귀는 여전히 어린 양으로 구속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만족을 위해 주님께 희생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원칙을 우리의 영적인 체험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화에 관한 한 우리는 양이나 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귀들입니다. 우리가 구속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천연적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성별되려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대체물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13절은 우리에게 나귀의 첫 새끼뿐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사람의 초태생까지도 모두 구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것들이 성화 안에서 구속되어야 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유월절 때뿐 아니라 그들의 성화를 위해서도 구속이 필요했었습니다. 이것은 구속과 성화를 위해 대체물이 필수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대체물이신 그분을 통해 우리는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더럽고 천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산 희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성화 안에서 우리의 대체물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그림은 우리의 구원과 성화를 위해 우리의 대체물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속을 위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희생이 되는 삶을 위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비록 우리가 구속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성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본성에 관한 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당나귀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만족을 위해 그분께 연락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성화를 위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직 우리의 대체물이신 그리스도를 가짐으로써만이 우리는 그분께 연락되고 그분을 만족해 하는 산 희생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구속을 위한 그들의 대체물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만을 압니다. 하나님을 만족해 하기 위한 산 희생제물이 되려면 그들에게 또한 화 안에서 그들의 대체물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13장 13절에 가면 나귀가 구속되지 않는다면 그 목이 꺾여져야 했습니다. 이것은 구속되지 않은 나귀의 새끼들은 다 죽임을 당해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를 위해 그리스도를 그들의 대체물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목이 부러진 것 같습니다. 즉, 영적으로 말해 그들은 죽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이르는 그들의 삶을 위해 그리스도를 그들의 대체물로 취하는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희생제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자신들을 제단 위에 드립니다. 이것은 심각한 실수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천연적인 사람을 희생제물로 연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대로 천연적인 사람의 목은 꺾여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구속을 위해 우리의 안전에 쓴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성화를 위해 하나님께 연락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우리의 대체물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로 인상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연락되거나 그분을 기쁘게 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속되거나 구원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스스로 그분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께 성별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구속을 위한 우리의 대체물이셨던 것처럼 그분은 또한 성화를 위한 우리의 대체물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연락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희생제물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그림을 상고할 때 우리는 우리의 안전과 무사와 구원을 위해 우리를 구속되게 하는 우리의 대체물이 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또한 애굽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산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 우리의 대체물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봅니다. 성화를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체물로 취하는 것은 우리의 구속의 일부입니다. 아비볼에 있는 기념의 날에 유교병을 먹어서는 안 됨.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체물로 취하여 하나님께 성별되려면 우리는 아비볼, 즉 우리 그리스도인 생의 전체, 즉 우리가 새 생명을 누리는 동안의 때를 상징하는 어떤 기간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비비라는 말이 바라, 싹틈을 의미함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생명의 새로운 시작을 뜻합니다. 그분의 만족을 위해 주님께로 성별되려면 우리에게는 생명의 이러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새 생명으로 바라하는 파란 밀 이삭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생명의 새로운 시작 안에는 누룩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누룩이 사악함과 부패함을 상징한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드러난 모든 죄를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드러난 후에는 어떤 죄라도 묵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목욕병을 먹는 것이 주님께 참된 기념을 갖는 것이며 진실된 추억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들의 대체물로 가짐으로써 성별되고 죄 없는 생명의 새로운 시작을 갖는 자들은 기념들 가치가 있는 일상생활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합당한 체험이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영적 역사를 갖게 될 것입니다. 유월절 후에 우리는 우리 안에 사시는 우리의 대체물이 쓴 그리스도를 취함으로 주님께 성별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의 새로운 시작을 갖게 될 것이며 드러난 모든 죄들은 처리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기념이요 추억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사는 이러한 부류의 생활은 기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애에서 매일매일이 이러한 기념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기념이 되지 않는 날은 다 패배의 날입니다. 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 예루살렘에 있을 때 기억할 것이 별로 없을까 염려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대체물이 쓴 그리스도를 더불어 살고 생명의 새로운 시작을 갖고 드러난 모든 죄를 처리한다면 우리는 영혼 안에서 기억할 것이 매우 많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나날은 기념할 가치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생애의 나날이 기념일이 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낭비한 날들, 즉 생명의 새로운 시작이 없고 누룩을 철저히 처리하지 못한 날들에 대해 후회하는 데서 구원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양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후 우리는 새로운 죄 없는 생명의 시작을 위해 우리의 대체물이신 그분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많은 기념일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해골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애굽에서 나옴. 13장 19절은 요셉의 해골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해골이 아비벌을 말하는 같은 장에 언급되어 있다는 것은 생소한 것처럼 보입니다. 외견상 이 두 가지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비브로 상징된 파란 밀 이삭들은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나 죽은 해골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뼈가 파괴되지 않은 생명, 부활 안에 있는 생명을 상징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13장 19절에 있는 해골은 부활 생명과 관계된 무언가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 어느 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권고하여 그들을 그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들이시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나아가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의 해골을 애굽 땅에서 좋은 땅 안으로 이끌어들이는 것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죽고 마른 뼈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부활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림에 의하면 무덤에서 취하여져 좋은 땅 안으로 이끌려진 뼈들은 부활 생명을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성경에 의하면 혈과 육은 천연적인 사람을 뜻합니다. 요셉의 해골이 좋은 땅 안으로 이끌려졌다는 사실은 죽은 성도들이 부활 안에서 왕국 안으로 들어갈 것임을 가리킵니다. 왕국에 참여하는 자들은 더 이상 혈과 육으로 상징된 천연적인 생명 안에 있지 않고 요셉의 해골로 상징된 부활 생명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부활 안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 생명 안에서 움직이는 뼈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죽어 애굽에 있는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것이 유월절 전에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애굽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장사된 거대한 공동묘지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애굽에 있는 그분의 백성은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마른 뼈들에 대한 그림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그들은 부활하여 군대로 형성될 필요가 있는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은 사실상 부활이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홍해를 건너는 데서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원칙은 성화를 위한 대치의 문제에 적용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리스도가 성화를 위한 우리의 대체물이 되려면 부활 안에 있어야 합니다. 부활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요셉의 해골이나 홍해를 건너는 것은 부활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탈출하려면 우리는 부활한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른 뼈들이지만 움직이는 뼈들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뼈들처럼 우리는 소생되어 군대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에스겔서 37장에서 마른 뼈들이었던 것처럼 모세 당시에 그들 역시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 부활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의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의 뼈가 13장 19절에 언급되어 있는 이유는 오직 부활 안에서만이 탈출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 안에서 주님께로 성결되며 받은 슴직하게 되며 그분을 만족해 합니다. 오직 부활 안에서만이 우리는 죄 없는 생명의 새로운 시작을 가짐으로 기념의 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각 방면은 부활과 관계됩니다. 우리의 체험에 의하면 부활 생명 없이 세상으로부터의 탈출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탈출은 오직 부활 안에서만이 성취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으로부터 탈출하라고 권하는 많은 설교가 주어집니다. 그러한 설교들은 공허한 말들도 충만합니다. 부활 생명에 의해 소생되지 않는 한 아무도 세상을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애굽으로부터 나오려면 우리는 세상에 장사 지낸 바 된 마른 뼈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장사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면 우리는 부활 안에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뼈들일지 모르나 이 뼈들은 꺾이지 않는 신성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오직 이 생명이 부활 안에서 나올 때만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에 의하지 않고 부활 생명에 의해 애굽에서 나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선택되었지만 애굽에 장사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 안에서 그의 뼈들은 애굽에서 이동해 나왔습니다. 원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되었지만 우리는 세상에 장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 안에서 죽은 뼈들이 세상에서 이동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죽음에서 나오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이끌어내는 부활 생명이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 부활 안에서 요셉의 해골에 관한 말씀 직후에 주님의 인도와 안내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순서는 부활 생명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안내할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분의 안내는 오직 부활 안에서 움직이는 뼈들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애굽에서 걷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안내가 그들에게 이릅니다. 수년 동안 나는 왜 요셉의 뼈들이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연관되어 언급되어 있는지 의아해 했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요셉의 뼈들과 관련되어 언급되어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생생한 인도와 안내가 부활 생명과 관련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죽은 뼈들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인도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부활 생명 안에서 움직일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안내를 갖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주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들은 열렬히 그분의 인도와 안내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더 추구할수록 그들은 그러한 것들을 더 갖지 못합니다. 이것이 부족한 이유는 이 믿는 이들이 장사되고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활 생명의 능력 안에서 움직이는 뼈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인도와 안내를 가지려면 장사된 뼈들이 무덤에서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이어 12장은 이스라엘 자손의 탈출에 관하여 말하나 주님의 인도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1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스스로 애굽에서 나왔다면 심각한 실수를 범했을 것입니다. 합당한 탈출을 하기 위해 그들은 주님의 안내와 인도를 가져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는 주님의 명령이, 출애굽기 13장에는 주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주님의 명령만을 가지고 그분의 인도를 갖지 않는 것은 불충분합니다. 그분의 명령만을 갖고 그분의 인도를 갖지 못하는 것은 비극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 뒤에는 항상 그분의 인도가 따라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킨 것은 옳았습니다. 그들의 환경은 주님에 의해 굴복되었으며 그들은 애굽에서 행진에 나올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3장 결론의 구절들이 명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그때 두 길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첩경이고 다른 하나는 도는 길이었습니다. 천연적인 이해에 의하면 그들은 분명히 긴 우회를 초래하는 도는 길을 택하지 않고 첩경을 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취하려 했던 길은 그들에게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것은 모세나 아론에게도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한 주님의 인도에 달려있었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일 권리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불기둥이나 구름기둥 안에 있는 주님의 인도 없이 움직였다면 그들은 그들 자신의 뜻과 그들 자신 안에서 움직였을 것입니다. 영적인 일들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결단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우리는 그분의 인도와 안내를 가져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당신이 이것을 나에게 하라고 하셨기에 당신이 나를 안내하셔야 합니다.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13장이 12장과 14장 사이에 삽입된 것으로 보일지는 모르나 사실상 그것은 전혀 삽입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 장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님의 명령 이후에 주님의 안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어떤 조건에 따라. 더욱이 이 장은 오직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주님의 안내와 인도가 떠올랐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과 안내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은 성화입니다. 우리가 성별되지 않았다면 주님의 인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누룩 없는 생활의 새로운 시작을 체험해야 합니다. 성별되는 것과 죄 없는 생활의 새로운 시작을 갖는 것이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최초의 두 가지 요구입니다. 다른 조건은 부활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천연적인 사람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뼈들은 부활하여 움직여야 합니다. 그때에야, 즉 우리가 더 이상 천연적인 사람 안에 있지 않을 때에야 우리는 주님의 인도와 안내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천연적인 사람을 혈과 육으로 지칭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계시를 받았을 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더 나아가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계시된 후에 바울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천연적인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적한 대로 요셉의 뼈들이 움직인 것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비록 이 뼈들이 말라 있었을지라도 그것들은 여전히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활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주님에 의해 안내를 받으며 그분에 의해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안내와 인도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사실상 주님의 안내와 인도는 밤에 불기둥 안에 있고 낮에 구름기둥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전투 대응으로 애굽에서부터 행진해 나왔을 때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러한 광경으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혔음에 틀림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안내에 따라 애굽으로부터 행진해 나온 것에 대한 묘사는 오직 우리가 그분의 조건을 성취할 때에만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우리는 성별될 필요가 있으며 죄 없는 생활의 새로운 시작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부활 안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에 의해 안내를 받으며 그분에 의해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첩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도는 길을 통해서. 주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안내하실 때 그들로 하여금 첩경을 취하도록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분은 도는 길, 즉 우회로처럼 보일지도 모르는 길을 취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땅을 지나 좋은 땅을 향해 곧장 나아가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의 가능성으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13장 20절이 가리키는 대로 그들은 숲곳으로부터 여행을 시작하여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쳤습니다. 인간의 지성에 의하면 그분의 백성에 대한 주님의 인도는 생소했으며 어리석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바로가 추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백성들을 다른 길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음 메시지에서 보겠지만 이것은 바로를 유혹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는 길에서 실수를 범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주님의 인도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어디든 옳습니다. 그분은 결코 틀리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에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전시켰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의해 도는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그리스도 인생에서 하나님은 여러 번 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길로 나를 인도하셨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나는 주님을 경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은 항상 올바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셔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 대해 그 길을 취하셨다면 거기에는 우리가 배울 공과가 없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애굽으로 되돌아갈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간접적인 길, 심지어는 먼 우회로를 취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길로 인도되었기 때문에 결국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랑해야만 했습니다. 이 기간에 많은 때에 그들은 죄를 빙빙 돌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체험도 역시 그러합니다. 그들은 외적인 진보도 없이 제자리를 맴돕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여행을 통해 우리는 민수기와 신명기가 분명히 해주는 것처럼 중요한 공과들을 배웁니다. 우리는 고든 길로 인도되기를 기대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는 길, 우회로를 취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심지어 우리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한 다음 거대하고도 두려운 광야를 통해 여행하게 하십니다. 과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첩경이라는 제목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첩경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든 길 취하시기를 최고대로 요구할 때에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우회를 취하게 하십니다. 수년간의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우회를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우회를 통해 우리는 도움을 받고 장비되고 교육받고 훈련받고 단련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첩경을 따라 인도하시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첩경에 관한 책을 높이 평가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그리스도인의 체험에서 주님이 종종 우리를 우회를 통해 인도하신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자손의 여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첩경을 취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길은 우회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이 이 우회를 만들려고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름과 불 안에 있는 주님의 임재에 의해 인도되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안에 있고 밤에는 불 기둥 안에 있는 그분 자신에 의해.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두 기둥은 사실상 하나입니다. 밤이 될 때 구름은 불이 됩니다. 그러나 날이 셀 때 불은 구름이 됩니다. 그러나 불과 구름은 하나입니다. 예표론에서 구름은 영을 상징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도달하심으로써의 하나님의 영은 구름과 같습니다. 여기에 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빛을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즉각적이며 생생한 안내는 영이나 말씀을 통해 옵니다. 하늘이 청명할 때 그분은 구름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어두울 때 그분은 불입니다. 주님이 밤에 불기둥으로서 인도하실 때 이 기둥으로부터 나오는 빛은 밤을 낮이 되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밤낮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는 낮과 밤의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사실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생활에서 어떠한 밤도 없어야 합니다. 대신 우리의 밤은 낮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낮으로 바뀌지 않는 밤이 있다면 우리는 패배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움이 있고 잠을 잘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밤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빛비춤을 받고 우리의 밤은 낮이 됩니다. 구름과 불은 모두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이는 그분의 영이자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말씀은 영입니다. 주님과 영과 말씀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인도하기 위한 하나입니다. 우리가 분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을 통해 안내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치 않을 때 그분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 안내하십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분명해질 때 그것은 우리의 체험에서 영이 됩니다. 하나님의 안내는 구름이든 불이든 항상 기둥입니다. 성경에서 기둥은 능력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내는 강력합니다. 그것은 곧바로 서서 하중을 떠받칩니다. 이같이 명백한 안내를 수단으로 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3장에 제시된 모든 세부 사항들로 인해 주님께 감사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화와 기념일과 죄 없는 새 생활의 시작을 위한 대치를 봅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에서 부활 생명을 보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안내를 위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쓴 주님의 임재를 누립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심지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곧은 길이 아닌 도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인해 주님을 경배합시다. 모든 우회로들로 인해 그분을 찬양합시다.